자, 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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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의 복된 삶, 부활을 경험하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알려야 됩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변화되었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은 최대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선이 악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승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유언과 같은 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내가 부활한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골방에 앉아있지 말고 밀폐된 방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래전 세계부처의 장관을 역임했던 원로께서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각각 다른 부처의 장관을 세 번씩이나 했다고 해서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하신 대통령께서 위대하십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해서 중용할 줄 아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분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중국 땅에서 죽어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고백만 그렇겠습니까? 저의 고백도 여러분의 고백도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산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참된 구원의 길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의 입이 되어 그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그가 가실 곳을 우리가 가고 그의 손이 되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 사역은 어떤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전해줘야 됩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고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내신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는 이가 꼭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보내신 이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메시지를 뒷받침할 능력과 은혜도 필요하지요. 어려울 때 내가 요청하실 후원자도 필요하지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받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명자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세계에 파송하라는 사명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명이라는 복음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명에 죽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선에 탄 사람들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의 책 중에 반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순종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벗어버리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여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보아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자유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비워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발탁하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밀어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배짱주심에 반응한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반응한다. 아멘. 늦게 아멘합니까? 하나하나에 아멘해야지. 사명자에 가는 길은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사명자의 선 자리는 보배롭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선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명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행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요한은 도미니티아누스 항제 아래서 박해를 받을 때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후에 밤모섬으로 추방되었다가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바트라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거나 돌로 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들로매는 아르메니아에서 살 가죽이 벗기고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도피아에 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탑에 던져져서 돌과 곤봉에 맞았지만 살아남아 있다가 톱으로 잘려 죽었습니다.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에서 칼과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셀로든 열심당은 시몬은 페르시아 근처에서 폭도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고난과 순교의 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 바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아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배부른 거지가 배고픈 거지에게 배부르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저 어린 시절 거지가 참 많았어요. 특별히 제가 초등부터 중학교까지 안개에서 살았는데 안개의 장터가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장터 한쪽에는 거지들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때는 거지가 참 많았어요.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면 친지들도 오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거지들입니다. 소문 듣고 이 거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고는 돌아가서는 거지 동료들에게 아무개 집에 잔치 하고 있단다. 그곳에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단다. 그때 보면 차별되어 오지 않고 똑같이 상을 차려주는 걸 봤어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만났어. 부활의 주님 만났어. 영육에 배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한 자는, 이 놀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자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 붙잡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평강입니다. 1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하반절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살롬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살롬하고 인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음의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완전하고 종합적인 행복 등을 내포하여 삶의 충족감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있다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전함을 갖게 하는 평강입니다. 모든 걸 의지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이 돕기 어린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자 이제 우리 차례가 아니겠는가 두려운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도망가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님은 성경을 읽은 가운데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 365번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세상의 평안의 나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슬픔과 무서움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와 위로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른 아침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달려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무덤은 빈무덤이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 이 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내가 인생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참된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 넌센스. 왜 나타났을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입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크 증거하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이 싸야 되는데 어떤 입이 싸야 되나? 우리의 인류의 참 소망이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입이 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 장례 지내고 왔는데 그 부모님이 밤에 나타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무서워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자들도 상상밖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의심이 들어요. 진짜 예수 맞나? 내 사랑하는 주님 맞나? 그때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못자고 난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입절에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의 주님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동행의 춤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참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낙심과 공간 가운데 힘없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홀연히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강이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놀랍게도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파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내 인생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명령해 주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두루 떠는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리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 사죄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죄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받아야 됩니다. 또 인류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으면 죄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다 끝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비상해야 됩니다. 하 형용 목사님, 미국의 기업까지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 단골 메신저였죠.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좋은 걸 양보하고 안 좋은 걸 받고 또 한 번 더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비상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통하여 수직으로 비상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수직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형교회에 특별한 사명을 지어줬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대형교회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간증으로서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하루빨리 요양병원이 이루어져서 평안하게 소망 가운데 하는 날을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양병원이 많이 갑니다. 가보면서 다 간절한 소원이 생기세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격려하면서 그리고 또 그 돌보시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다 더 젊은 분이 좀 더 힘이 없으신 연세 드신 분을 케어하고 좋게 하늘의 소망 가지고 복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비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했어요. 베드로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배신했지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한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중에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일반 은총 면에서 많은 것들을 주신 분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말빨도 있고 관계도 잘하고 이런 분들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으로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은총으로 사역합니다. 내 지식, 내 말빨, 내 리더십.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줍니다. 나는 이렇게 잤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나? 그거 들으면서 앉아있는 사람이 상처받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덮고 그 귀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왜 성령 받아야 돼요? 목사님 왜 너에게 열릴까? 오늘도 그려볼까? 진심이 너를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이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해봐. 거기에 다 딸려와. 여러분, 예배가 세상에 제일 재미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세상에 제일 재밌어야 됩니다. 이 득도한 거예요. 이 침노에서 하늘의 것을 쟁취한 사람이에요. 나는 대형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배가 제일 지루했어. 예배가 제일 힘들었어. 찬송가 한 번 더 부르자 하면 신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예배가 제일 재밌어. 제일 좋아. 기도가 제일 좋아.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기도의 맛을 제가 제일 느끼는 건 언제나 줄 30분 일찍 옵니다. 5시 반에 제자 훈련하는데 5시까지 오라고. 저도 한때는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올라오라 했는데 이제 바꿨어요. 나도 기도한다. 그래서 하다 보면 5시에 맞출 때도 있고 또 한 10분 늦을 때도 있어. 그러면 불과 20분, 30분 기도하는데 이 기도 시간에 얼마나 맛이 있는지 경험한 자만 압니다. 맛본 자만 압니다. 이걸 모르니까 지루하고 힘들지, 뺑소니 치지.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배가 제일 즐겁고 제일 행복하게 될지어다. 기도가 제일 행복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얻는데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주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김삼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라고. 100번 오른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내가 직접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아야 예수를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지 않아야 하는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과학의 명제는 Seeing is believing. 보고 믿습니다. 이 과학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Believing is seeing.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고 나서 보는 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증거가 와도 결론은 의심입니다.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의심은 나쁜 의심입니다. 또 하나의 의심은 믿기 위한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은 의심 자체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지한 믿음을 위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고 이 의심을 해결함으로 믿음을 도약할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은 의심을 넘어가는 겁니다. 의심을 파괴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변적이나 철학적인 탁상 공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요한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했어요. 기도함으로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더 예수를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확신에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방 옷장 안에 조그만 금고가 넣어있죠. 귀중한 거 거기에 넣어두고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 안에 더 귀중한 것은 호텔 프론트에 맡기라는 거예요. 호텔 프론트 금고에 맡기지 않은 물품은 분실해도 책임이 없습니다. 맡긴 것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고 내가 보관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밤낮 불안해하면서 투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알고 보면 잠시 이 세상에 투숙하고 있는 여행객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긴 만큼 평안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 다 맡아 주십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내가 종되어보세요.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면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머슴들 그저 주인의 분무대로 열심히 하면 잠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결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이제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